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다고 이스라엘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스라엘군 방공망이 예멘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접근해오는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을 LO-3 방공체계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은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오기 전에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이스라엘 남부 에일라트를 향해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 내 모든 민감한 기관들이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일라트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남단 휴양 도시로 최근 후티 반군이 국제 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홍해로 연결되는 아카바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공격 시도는 1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대한 후티 반군의 드론 공습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이 20일 예멘 호데이다항 인근에 보복 공습을 가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호데이다항은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경로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 4척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홍해 일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국제 상선 등을 겨냥한 공격 행위를 이어왔으며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같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공을 약속했던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실전 배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을 가능케 해준 미국과 독일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공중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 체계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독일 도이체벨레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투기와 드론 공격 등에 맞선 제공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패트리어 등 대공 방어무기 지원을 호소해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접경지역 곳곳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남서부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인 로스토프 상공에서 47기, 흑해와 아조후의 상공에서 17기, 크라스노다르에서 8기, 그리고 벨고로드, 보로네즈, 스몰렌스크 상공에서 각각 1개씩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내 필리핀 군기지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고 양국 외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세컨드 토머스 함초상의 필리핀 전초기지에 필리핀 측이 재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임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달 초 관련 양자협의기구에서 이루어진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상황을 완화하고 이견을 관리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인식 중이며 이번 합의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대변인 성명에서 해양 분쟁을 공동 관리하고 남중국해 내 긴장 구조를 완화하는 내용의 양국 간 임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필리핀 측에 전초기지로 쓰고 있는 폐상륙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철거하고 세컨드 토머스 함초를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해안에서 약 160km가량 떨어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키고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켰으며 이곳에 대한 재보급 임무 과정에서 중국 해경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직 승계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의회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25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직 승계를 지지한다며 남은 대통령 임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한에서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주 중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겠다며 지금으로선 나의 재선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파트너가 돼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준 미국 국민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오늘 미국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며 우리가 미국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한은 미 동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경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서한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 재건과 노년층을 위한 처방약 비용 절감, 기록적인 수의 미국인에 대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의 역사적인 투자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에 노출된 100만 명의 재향 군인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했고 30년 만에 첫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과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을 통과시킨 점 등을 사례로 들며 미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미국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우리는 함께 한 세기에 한 번뿐인 팬데믹과 대공황 이후 최악인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보존했으며 전 세계의 동맹을 활성화하고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에 열리는 미 대선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 맞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공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오늘 나는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0년 당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것이었고 이는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원을 지칭한 뒤 이제는 힘을 합쳐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미 언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 직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데 적합하지 않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 한 번도 그런 자격이 있던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과 가짜뉴스, 그리고 그의 지하실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의 주치의와 언론을 포함해 그 주변에 있던 모두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을 보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어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교도소와 정신병원 출신이고 기록적인 수의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그의 대통령직 수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는 그가 저지른 피해를 매우 빠르게 복구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본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할 후보를 지명합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나의 의도는 후보 지명을 받아 이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중요한 선거에서의 분명한 선택과 관련해 미국인과 대화했다며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일까지 107일 남았다면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을 대표해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과 수십 년간 조국을 위해 봉사해온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놀라운 업적은 미국 현대사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며 두 번의 임기를 수행한 많은 미국 대통령의 업적도 능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통령으로서 일하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바이든 가족 모두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타적이고 애국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평생 해온 것을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과 우리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며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5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존슨 의장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1,400만 명 이상 미국인의 투표를 무효화함으로써 자칭 민주주의의 정당은 정확히 그 정반대임을 증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재앙적인 정책 실패를 공동으로 소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하는 당의 정면도 지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며 2인자이자 완전히 무능한 국경 차례인 해리스는 미국의 주권, 안보, 번영 파괴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은폐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능함을 누구보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백악관의 혼란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적들은 미국 의회, 미군, 미국 국민이 국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존슨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년 동안 미국 국민은 국내에서는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국경에서는 혼란,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는 나약한 리더십에 직면해왔다며 미국은 2021년 1월보다 덜 번영하고 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의 4년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민주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전국 예비선거에서 미국 국민이 표현한 의사를 뒤집기에 분주하게 움직였다며 워싱턴 민주당은 근로과정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한 국경과 거리 그리고 안정된 물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대통령보다 더 유능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개방된 국경과 더 높은 물가, 기후 극단주의, 그리고 범죄에 관대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직 사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조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이자 훌륭한 입법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인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국가와 당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조 오늘 당신은 진정한 애국자이자 위대한 미국인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업적이 뛰어나고 중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는 첫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세기에나 한 번 있을 팬데믹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고 경기 침체의 위기에서 경제를 되살리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중요한 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반란 주동자를 물리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성과 품격, 존엄으로 우리를 이끌었기에 오늘날 미국은 더 나은 곳이 됐다며 우리는 영원히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들의 전하는 서한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공개 직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 시카고 일리노이주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미한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은 개별 지도자를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관계의 모든 측면, 특히 연합 군사 관계에서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가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한국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 대선 판도와 관련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유이며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we should expect much change because Kamala Harris, if she's the nominee, would be expected to continue many of Joe Biden's policies.
특히 한국이나 더 넓게는 태평양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뿐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도 이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에 대해선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에도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영내 문제와 관련해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앤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이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한이 어느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동맹이나 적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정책과 태도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해 어떤 비상사태나 도발 행위가 일어나든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동맹들은 이에 대해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또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그들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돕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영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그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 강화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과 매우 유사한 정책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미한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There could be big changes to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U.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ROK.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핵협의 그룹과 미국의 북한과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가 있겠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한다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현 바이든 정부와 잠재적 트럼프 2기 행정부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적 균형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은 대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한국도 다른 모든 미국 동맹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South Korea should do just like every other U.S. ally. All U.S. allies, they make an effort to try to contact.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각 대선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어떤 행정부가 구성되든 그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도 그들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유능했던 적이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한 동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새 행정부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한국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확고하고 긍정적이며 확장 억제에 대한 견해도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후보도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n the new administration, if Republicans win, there could be some changes. But I think in the Democratic Party, the views are quite set.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문제와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매우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미한 관계에 매우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선 때까지 이런 연속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선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X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며 그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지키는 데 있어 국가적인 지도자로 입증된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전직 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 위해 강력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며 우리 당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할 경우 조 바이든을 계승하도록 유권자들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 당을 단결시키고 도널드 트럼프와 맞서 싸워 11월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하원 의원도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야팔 의원은 이날 X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이 방금 전화를 걸어왔다며 자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를 10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11월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 현명함과 경험, 업적 그리고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이룬 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의 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나의 의도는 후보 지명을 받아 이기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을 단결시키고 미국을 통합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2025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지명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른바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오전 6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은 밤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대남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 살포 준비를 그만둘 때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성기 방송은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북한 군인과 주민의 동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는 기강이 흔들리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 번 실시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천천히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방송이 지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국방부 직속 국군 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 내용을 담아 송출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최근 동부전선 인민군 46사단 전방 비무장지대 안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압송된 북한 병사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리일규 쿠바 주재 북한 참사관 가족의 한국 망명과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지뢰 매설 작업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북한군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 등을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전방 지역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모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고정식뿐만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 가동 가능성도 열어놓았습니다. 이성준 실장입니다.
어제 13시부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또 기동형 확성기도 앞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반발해 모두 9차례에 걸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쯤부터 저녁 8시쯤까지는 모두 500여 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고 한국의 경기도 북부와 서울 등에 24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였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보낸 지난 18일부터 서부와 중부, 동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며 제한적으로 방송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다가 21일 오후 1시부터는 전방지역 모든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한국군이 고정식 확성기 전체를 동시에 가동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경고하면서 단계적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안 하면 말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떤 조치도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대한 북한군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기술적 열세에 있고 가장 꺼리는 한국 측의 심리전 수단이고 이에 대한 과거 북한의 반응은 매우 민감했습니다. 한국의 신형 확성기의 가청 범위는 이동식 확성기는 8km에서 10km, 고정식 확성기는 12km에서 15km로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공단까지 소리가 닿을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박근혜 당시 한국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은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9일 담화에서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지금은 남북한 간 대화 채널이 모두 끊겨 있고 북한은 한국을 교전국으로 규정, 한국과의 접경지대에서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과 같은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고 한국도 9.19 합의 효력 전면 중지 이후 전방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한 당국이 확전을 원치 않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서로 응징을 공언하면서 사태가 출구를 찾기 힘든 미궁으로 빠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도 원점 타격을 공언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유엔군 사령부나 중국, 러시아 등 간접적인 대화 채널이라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말한 새로운 대응에는 무력 충돌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원하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고 대북단체들은 계속 보낼 거고 지금 양측 간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거든요.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군사적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박사는 한국 정부는 사이버 공격이나 위성 항법장치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전자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접경지대에 대한 GPS 교란만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북한이 GPS 교란을 상시적으로 그다음에 전방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한다면 또한 만약에 소위 전자기 스펙트럼 공격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공격이 될 수 있고요.
북한은 한국 측의 확성기 전면 가동 뒤인 21일 오후 8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멈췄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중단은 확성기 방송에 압박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풍향과 강수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우회로를 찾았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맹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미국과 동맹의 역내 전력 배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북한과 중국,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also true the Russians have found workarounds, and particularly in thei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with Iran.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에스펜 안보 포럼 대담 행사에서 러시아가 제재와 관련해 해법을 찾은 게 사실이라며 특별히 그들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방위산업 기반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미래로 볼 때
제재로 인한 무게가 그들에게 계속 얹혀진다면 그 미래는 더 힘들고 어두워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원한 게 아닌 그들 스스로가 부과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중국이라는 도전이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do have a challenge, which is China is providing not weapons, unlike North Korea and Iran, but it's providing the inputs for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과 달리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가 수입하는 산업 기계의 70%, 초소형 전자 부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며 이는 방위 산업 기반에 유입돼 미사일과 탱크, 그 외 무기로 바뀌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에스펜 안보포럼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우리는 양자 동맹뿐 아니라 동맹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과 미일 필리핀, 미국 호주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파트너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Here we are looking to strengthen the bilateral alliances, but also to strengthen the partnerships between allies, U.S., Japan.
이어 이러한 기능에는 외교적, 기술적, 경제적 요소 그리고 물론 군사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러한 활동의 조합은 미국과 영내 동맹의 물리적 존재와 전력 배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ICBM 현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핀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부는 19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 핵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e have to think about which is during the Cold War I think there was a very small risk of strategic
나랑 차관부는 이날 미국의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서 과거 냉전 시대에는 초강대국 간 전략적 핵 충돌의 위험이 매우 적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나 중국 또는 북한에 의한 전역 핵 사용의 더 높은 위험과 맞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주로 두 개의 경쟁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나는 다수의 핵 도전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각각의 도전자들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We talk about the two-peer problem. I don't like that phrase. I think it's the multiple nuclear challenger problem. Don't sleep on North Korea. And each of the challengers are different.
현대와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가장 높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격렬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재래식 전쟁에서 발생한다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직면했던 것과 매우 다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랑 차관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핵 삼축 체계, 특히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that one, the modernization program was sized in the early 2010s.
나랑 차관부는 미국의 차세대 ICBM 센티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0년대 초 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중국이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다변화하면서 확장하지 않았을 때 책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의 역량 확장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면서 센티넬로의 전환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ICBM 센티넬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난 기존 ICBM 미니트맨 3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도 지난해 4월 BOA에 북한의 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상기반 ICBM과 해상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전력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본토 방어를 위해 3대 핵전력을 모두 현대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ICBM인 센티넬 무기체계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핀나랑 차관보는 앞서 지난 16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의 핵 능력 확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NCG is a living body and the work streams evolve with the threat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ies. Just as North Korea's
나랑 차관보는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태세,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면서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라진항의 석탄 선적 보도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한 것인데 선박 수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진항 석탄 보도에서 20일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190m 선박이 보입니다. 선박에 적재함 5개가 열려있고 이 중 일부에는 검은색 물체가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두에 놓인 석탄을 선적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4월 7일부터 이곳 부두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17일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박했고 지난달 2일과 20일에도 같은 길이의 선박이 자리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네 번째로 선박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선박의 길이는 190m로 동일했는데 이는 이들이 모두 같은 선박이란 점을 추정케 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배에 실린 석탄이 북한산이고 해당 선박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에는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에 쌓인 석탄의 양에 비해 선박의 입출항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부두와 주변 공터에는 최초 석탄이 발견된 지난 4월과 비교해 훨씬 많은 양의 석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개월 동안 입항한 선박이 4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2-3일에 한두 척꼴로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남포나 송림, 대한 등 북한의 다른 석탄 항구에 비해 라진항이 매우 한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라진항에서 선박 수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회사의 상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BOA는 지난 6월 러시아 회사의 의뢰를 받은 선박 브로커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 다렌항으로 석탄 총 15,000톤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배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공고문이 배포되면 전 세계 선박회사나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자들은 해당 브로커에게 입찰하고 이후 조건이 가장 좋은 선박에게 운송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후 추가로 공고문을 두 번 더 냈습니다. 특히 공고문에는 해당 운송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박업계 관계자는 BOA에 선박 수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이 선박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운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자칫 미국 등 일부 나라의 독자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주들이 북한발 화물을 맞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게 선박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라진항의 러시아산 석탄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정황은 과거에도 관측됐었습니다.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공고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당초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광물을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라진 핫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독자 대북 제재 일환으로 북한에 정박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탈북민들은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전 의원이 한국 정부의 차관급 직위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같은 탈북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자문기구인 민주평통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태용호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평통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위로 한국 정부에서 탈북민 출신이 차관급 직위에 임명된 건 태 신임 처장이 처음입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 처장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새 역사를 쓰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엘리트 출신으로 최근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를 받은 이현승 씨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의 이런 정치권이나 또 성공하시는 모습들이 북한으로 비춰질 때 이제 북한 엘리트들도 또 자극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영호 공사님 같은 이 모범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쿠바에서도 또 다른 그 외교관들에서도 탈출 노시가 있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북한의 엘리트나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제거 후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북한 주민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북한 이탈 주민도 그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그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있다는 걸 북한 주민을 향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뉴욕에서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마영애 씨는 남북 통일에 기여할 적임자가 임명됐다며 같은 탈북민으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적극 응원합니다. 이분은 능히 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과북의 통일 문제에 이분이 기꺼이 기여하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네. 일단은 고향을 북한에 두고 있는 분이고요. 사유를 찾아서 영국에 그런 공사를 걸쳐서 자유 땅으로 참 힘들게 탈출하셨지만은 여기에 국회의원 몇 년간의 그 기간을 이분이 많이 훈련되시고 미국에도 여러 번 들어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어떤 일도 능히 해내실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남북한의 민주적 평화 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국민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한국과 세계 136개국에 273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어 네트워크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탈북민을 잇따라 고위 공직에 기용하고 있으며 지난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탈북민에 대한 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출신 고용화 씨가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장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지난해 9월 BOA에 2022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37명을 비롯해 탈북민 총 202명이 공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 2021년 두 딸과 함께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에스더 씨는 태용호 처장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도전이 자신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태용호 분처럼 이렇게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되시고 또 탈북민들이 그 인권이랄까 북한의 인권,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좀 잘 아는 이런 일에 앞장서신 분이 계시니까 같은 탈북민이라서 자랑스럽고 또 생각하면서 우지랄까 마음이 거울이랄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낯선 곳에 안착해 꿈을 이루려면 본보기가 필요한데 태 처장이 그 역할을 해줘서 미국의 탈북민들에게도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씨는 그러나 한국 사회에 탈북민들에 대한 일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태 신임 처장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해주길 바랐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처장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에 사는 최한나 씨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만이라도 북송시키지 않게 하는 중국 가면 괜찮잖아요. 이게 태영호 그분이. 그러니까 북송만 안 시켜도 북송 하는 거는 진짜 그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송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그 일도 정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 씨는 또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직접 보며 세상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면서 남북 교류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좀 정치는 뭐 어쩌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정치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우리가 개성공단에 나가서 뭐 이렇게 이군들을 그 북한에 있는 노력과 한국에 있는 기술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정말 서로가 돕는 이런 교류 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 있잖아요. 그런 일에 힘썼으면 어쨌든 간.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이현승 씨는 민주평통의 최우선 임무가 평화통일인 만큼 태 처장의 말이나 자문에 그치지 말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주기 위한 자문활동도 포함되지만 또 직접적인 행동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적인 정권 거치를 이루자면은 북한의 인권, 뭐 정보 유입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여기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최근 3개월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윤활유와 아스팔트 등 비연료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3월에 7,064.506배럴, 약 848.08톤, 4월과 5월에 각각 26,661.316배럴과 14,591.577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공개된 수치는 이미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안보리에 보고됐어야 합니다. 중국의 이번 정제유 공급량 보고에선 이번에도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 대신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제한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3월에서 5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는 이번에도 사실상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3월 윤활유 500.341톤, 윤활 그리스 11.73톤, 윤활유용 기유 123.249톤, 기타 중유 제품 1.5톤, 석유 역청 211.215톤 등 총 848.035톤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안보리의 3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848.08톤과 약 0.045톤, 즉 45kg만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과 5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으로 가득했고 이들의 합산치는 안보리에 공급된 양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중국 해관청서 자료에는 중국이 지난 4월 항공용 등유 37톤을 북한에 수출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3월에서 5월 보고분에서 유일하게 연료성 유류로 분류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중국이 보고한 전체 양, 즉 5,080톤 중에서 이 항공용 등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비연료성 유류 제품 비중이 99%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VOA는 플래닛랩스의 지난 5월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에서 최소 7척의 유조선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남포 등으로 활발히 입항하는 유조선을 근거로 북한에 유입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공식 보고를 근거로 한 대북 정제유 유입량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6만 4,574배럴로 유엔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2.92%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실제로는 윤활유와 아스팔트와 같은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치란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반입된 정제유 양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정제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that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7월 22일 미국의 비행사 와일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일리 포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마치지 못했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으며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이었습니다. 1898년 텍사스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와일리 포스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는 1919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낙하산 쇼를 시작합니다. 포스트는 낙하산을 타지 않을 때는 조종사들로부터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석유 회사에 취업하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거리를 판단하는 훈련에 집중, 조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7월 15일 포스트는 뉴욕주 비행장에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7월 22일, 7일 18시간 49분의 단독 비행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22년 7월 22일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 맨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맨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맨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맨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65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 인자가 있으며 유전 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의 창시자 그레고 맨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